오늘 말씀은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하루는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서 그가 자신이 만든 신이니 모든 백성들은 이 신에게 경배해야 한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금신상을 세운 장소가 어딘가라고 나오고 있는데 두라 평지라라고 하는 곳에 그 큰 신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신상이 세워져서 화려하게 그 제막식을 거행하는 날이 되었을 때에 온 각 도에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큰 제국을 함께 다스리고 있었던 신하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반포하는 자를 통해서 명령하기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시편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반포합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여러 악기의 연주 소리는 그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라고 하는 그런 신호의 역할을 하였고, 그리고 그 귀한 그 왕이 화려하게 또한 작심하고 준비한 그 제막식이 또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는 그런 절정의 순간을 맞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윽고 여러 악기들의 연주 소리가 화려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모든 거기에 있던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두려워 떨면서 그 경배하고 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왕에게 달려가서 고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다니엘을 통해서 공을 세워서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린 일에 부름을 받은 그런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들을 신문하면서 또 좀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잘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뭔가 실수로 그런 내 명령을 거역한 것이 아닐까, 몰라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그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신문하면서 그들이 의도적으로 왕의 명령을 거역했는지 아니면 실수로 그런 일이 범하게 됐는지 확인하면서 기회를 주면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그런 왕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신문하면서 물어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왕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가 얼마나 지금 거만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자신만만한 상태에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하늘과 땅 가운데에 나보다 더큰 자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그런 자만심이 가득한 그런 태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물론 대제국을 세우고 높은 권세를 자랑할 수 있었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두려울 것이 없는 자처럼 모든 신보다도 더 위에 있는 자,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나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고 어떤 신이라 할지라도 내 결정과 내가 집행하는 이 형벌에 대해서 또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거절할 수 없을 것 같은 강압적인 위협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단호하게 그 제안을,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왕이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는 자들을 보니까 참 그 왕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처지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 나라의 본토 출신도 아니었고 또 그들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집안의 배경도 없었고 그들의 어떤 출신도 그 약소국 가운데서 끌려온 그런 약한 민족의 출신들이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당당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는 했지만 그 왕의 눈과 그 옆에 그 고발했던 신하들 눈에는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 무모하게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로만 비추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그 명령을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집행해야 될 그런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모든 전국의 신하들이 다 모여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의 어떤 위세와 자신의 어떤 그런 권세를 만방에 드러내고 자랑, 마음껏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이 세 사람 때문에 그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또 이 형벌을 집행할 때에 제대로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일어나는 그 마음과 또 자신이 계획했던 일에 대해서 또 그르쳐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명령하기를 그 풀무불의 그 강도를 평소보다 7배나 더하라, 더 뜨겁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사 가운데서 용맹한 용사들을 시켜서 저들을 붙잡아서 바로 불 가운데로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왕의 명령이 얼마나 급했던지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세 사람은 마지막 그 가족과의 인사를 나눌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길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명령을 내린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옷을 입은 채로 모자를 쓴 채로 그대로 결박당하여서 불 가운데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 풀무불이 맹렬히 타오르는 그 불가마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묶고 끌고 간 병사들이 입구에 근처에 도달하자마자 그들이 먼저 불에 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은 불 한가운데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술에 의하면요, 그 페르시아 제국이 그 온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이 한 1500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나무가 불에 붙는 온도가 한 200도 이상이면 불에 붙는다고 합니다. 뭐 철이 녹는 온도도 잘 아시겠지만 1300도 이상이 되면은 철도 물처럼 흐물흐물해지고 액체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온도도 한 50도 이상이 되면은 이렇게 다칠 수 있는 그렇게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되는 온도라고 하는데 뭐 7배나 평소보다 뜨겁게 했던 그 풀무불 가운데에 사람이 던져졌을 때에 그 형체라도 찾아볼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운명을 그 세 친구는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왕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저 장면이 제대로 본 것이 맞는가 물어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맹렬히 타오르는 그 불꽃 가운데 그림자가 왔다 갔다 거리는데 사람들이 지금 유유히 걸어다니는 겁니다. 산책하듯이 그 구석구석을 둘러보면서 그 불 속을 거닐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자신이 믿을 수 없는 광경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지금 내가 보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데 그 신하들도 그것을 보면서 왕이 보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놀란 것이 있었는데 자신이 불 속에 넣었던 사람들이 몇 사람인가를 물어봅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지금 저 불 속 가운데서 거닐고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네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더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큰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밖으로 불러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찬양하면서 그렇게 높여드리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요, 좀 궁금해 여길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앞서 2장의 내용과 이 3장의 내용으로 넘어오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앞장에서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과 이 3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앞뒤가 연결이 안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미 다니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경험했거든요. 그것을 믿음으로 또한 고백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함께 하신, 다니엘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신이로다라고 찬미하면서 다른 신과는 구별되는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미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사람이 3장에 들어와서는 전혀 딴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금신상을 거대하게 세우고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서는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그불 가운데 다 집어넣겠다. 내가 이렇게 불에 넣는다고 하는데 이걸 막을 신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모습은 그 앞에 있는 그 왕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참 동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그 2장 47절의 말씀을 한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백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전혀 다른 행동들을 3장에 이어갔을까라고 찾아보면 지금 이 말씀에서요. 다니엘에게 이렇게 고백할 때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왕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하나님과 자신이 영접하고 섬길 하나님으로는 아직 인정하지 못한 거죠. 다니엘, 너의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 정말 탁월한 일을 하신 신임이 맞는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이 아직 없는 상태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미래에 이어질 그 역사에 대해서 그 밝히 미래를 열어주셨잖아요. 그 계시를 풀어서 다니엘을 통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하나님이 정말 의도하신 뜻대로 그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 이 역사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주님의 그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제 곧올 것이다. 역사의 마지막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분명히 깨달았다면, 너희의 하나님으로 그냥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그 역사의 사실을 들으면서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이용하고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 제국이 더 빛나는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더 영원히 통치하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이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금신상에서 그의 욕망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본 신상은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던 신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재료가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런 신상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의 해석을 들어보니까 금으로 된 그 머리 부분이 바벨론 제국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상을 만들 때에 전체를 금으로 만드는 거죠. 어떤 의도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자신의 제국이 영원토록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이 그 가운데 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신상들은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대제국을 이룬 바벨론이라고 할지라도 당시에 그 신상을 만들 때에는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든 것은 좀 낭비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신상들은 옷을 입었다 그래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은 금으로 되어 있을 때 의미가 있겠지만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금으로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도 꿈속에서 본 신상은 또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보잖아요. 금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노스로도 만들어져 있고 또 철로도 만들어져 있고 진흙으로도 만든 부위가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이 신상을 전체를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 바벨론 제국의 영광이 또 이 제국이 영원토록 역사를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거기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이런 잘못된 적용,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에 그 계시를 받고 또 그렇게 자신을 변화시켜가고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해 나가는 일로 그 하나님의 뜻을 풀어가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그 계시를 이용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실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겸손히 받을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된다면 그것은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게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왕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순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항상 순탄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또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아름답게 드린 그 다니엘의 새 친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용감하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세상이 화답해 준 것은 불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불시험이 아니라 일곱 배나 더 뜨겁게 달구어진 그 불구덩이 가운데로 그들을 몰아넣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느끼게 되는 것은요, 우리들이 항상 믿음의 결단을 아름답게 드리고 더욱더 주님께 헌신하고자 할 때에는 세상에서 더 큰 불시험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대비하라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두 가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그 믿음의 시험들을 극복해내지 않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이 항상 그 믿음의 모습들, 하나님의 그런 영광들을 거부하고 또 죄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나님 멀리 도망가고자 하는 것만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만 한다면 누구보다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져서 불평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던 자들의 마음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경배하는 자들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24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면 좋겠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원래는 아주 마음이 차가운 사람입니다. 냉정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의 그 부하가, 자기의 그 신하가 먼저 형을 집행하다가 불에 타 죽는 일이 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부분에서 그가 크게 당황하고 놀라고 변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불가운데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네 번째 사람을 주목하면서 그가 크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네 번째 인물이 누구인가? 여러분, 네 번째 인물은 누구입니까? 천사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학자들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그들이 그 은혜를 덧입기만 한다면, 접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냉랭한 마음도 차가운 심정도 바뀔 수가 있고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가슴을 펴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좀더 당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좀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또 용기 있게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26절 이하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고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불 속에 집어넣기 전에는 가장 미련한 자처럼, 그리고 가장 무지한 자처럼, 그리고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형을 집행하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불러낼 때에, 불 속에서 그들을 불러낼 때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환영받을 수 있고 가장 존귀한 자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은 물질 만능 시대가 돼가지고요. 지갑을 얼마나 열 수 있느냐? 당신은 얼마나 카드를 긁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거에 이 세상은 감동하고 그 사람을 더 좋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존귀한 자들이다. 이 세상이 환영하고 또 이 세상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불시험을 이겨내고 또 세상이 감동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를 보이기 위해서 무엇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한가? 저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간절함이고요. 좀 풀어서 표현하면은 열정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니까 아무리 적은 무리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서울 시내 주일에 교통이 엄청 혼잡했습니다. 차가 엄청 막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날에 교회 오시는 분들이 뭐 출발하기도 전부터 막 시험에 들었던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라톤 대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차들을 얼마나 통제를 잘했는지 뭐 엄청나게 막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 누가 오늘 같은 날 대회를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 불평하던 사람들이 30km, 40km 막 뛰어오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박수를 치더라는 거죠. 거기에 뭐 송기정 선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황영조 선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도 많이 섞여서 뛰는 그런 대회였는데 30km를 주파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의 그 열정과 그들의 그 수고를 보면서 불평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내 가는 길이 막혀서 정말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귀하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열정이 있는가? 열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선교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마치게 된 것을 보게 되면요. 결코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가 정말 예수에 미쳐서 복음에 미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감격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의 여정이었는데 그의 삶에는 가는 곳마다 물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긴 했지만 아주 지독하리만큼 그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그런 바울의 모습, 어떻게 그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던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면서 감격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열정과 간절함이 바울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심지어 미쳤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바울의 열정, 그 열정을 우리가 귀하다라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열정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백성들을 지금도 주목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불시험을 이겨내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더 뜨거운 믿음의 열정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오늘도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